최근에 어떤 유명 개그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우리나라 1세대 아이돌 가수 출신의 방송인이 게스트로 나온 영상을 봤어요. 운영자가 이제 게스트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부와 명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게스트가 대답합니다. 100% 부죠. 진짜 강경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100% 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명예를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연예인으로 살아보니까 주변에 유명하지만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때 잘 나갔던 우리나라 탑 가수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보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와 명예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지만 물론 부와 명예 둘 중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부와 명예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혹시 나는 그래도 명예를 택하겠다, 부보다는 명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살짝만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명예를 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계시는군요.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어서 관심이 가네요. 몇 분 있었어요? 예, 다섯 분이 넘지 않았던, 얼추 보니까 다섯 분을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현대인들은 대부분 부를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명예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달랐어요. 과거의 명예가 갖고 있는 이 사회적 무게의 가치는 지금과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 신사들, 귀족들은 명예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명예에 대한 이들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바로 결투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이제 100년 전만 해도 엘리트 계층의 남자들이 이제 목숨을 건 결투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런 방식이었다고 해요. 상대에게 이렇게 장갑을 던지면서 도전을 하고 그 상대가 이제 장갑을 이제 집어들면은 결투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에게 총을 쏘는 방식이죠. 이제 결투라고 하면 이제 깊은 원한 때문에 일어나는 뭐 비극, 원수를 제거하기 위한 치열한 혈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이없게도 당시 결투가 일어나게 된 대부분의 원인은 명예훼손이었다고 해요. 상대에게 겁쟁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장갑이 날아왔대요. 장갑이 그냥 날아올 수 있었다, 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날아오는 거였대요. 그렇게 도전을 받으면은 거절을 할 수가 없었대요. 또 상대도 이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결투를 수락해야 했답니다. 그 결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대 양쪽 모두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던 어떤 이제 상징적 행위, 그러니까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상대를 뭐 이기거나 그리고 이제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데 크게 집착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양쪽 모두 크게 다치지 않고 결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대요. 결투 100번 넘게 하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만약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는데 상대에게 결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제 누군가에게 도전을 받았는데 결투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명예는 이제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산송장 취급을 당하죠. 평생 겁쟁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이제 사회인으로서의 삶은 끝나게 돼요. 정치인이나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에 가졌던 지위, 영향력을 다 잃게 되고요. 사교 모임이라든가 무도회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도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명예가 그렇게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에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이 명예 가치관이 이 명예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1세기 로마 시대에 일어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양 사회에서 명예가 중요시되는 이 문화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당시 제국에서 명예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처럼 사회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학자들은 그 시대의 명예를 상징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명예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정치적 성공 여부, 인간관계, 경제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명예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부유한 사람이고요. 강한 사람이고 지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이 명예를 얻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 성공이나 군사적 업적을 이제 과대 포장해서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했죠. 이게 바로 로마 시대에 웅변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반대로 명예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수치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되는 개념이었죠. 그 시대에 수치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이 됩니다. 공직 진출은 불가능해지고요. 이제 후원자와 지인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어요. 이제 재산권처럼 이제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었죠.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손에게도 그 피해가 전해지죠. 로마 역사 기록들을 보면 황제나 정치인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이 자살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살을 했던 이유는 그것이 수치로부터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의 이 명예 가치관은 그들의 전반적인 문화와 정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형 방법을 봐도 그 영향력이 보여요. 로마 시대에 가장 끔찍했던 처형법이 뭐였을까요? 예,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형벌의 신체적 고통에 집중을 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현대인들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는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을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출을 했죠. 물론 십자가형에는 사형수에게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주려는 목적도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명예를 의도적으로 말살시키려는 형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영화와 다르게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들은 옷을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체로 매달리는 거죠. 형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서 생명이 꺼지든 심장이 발작을 일으키든 죽을 때까지 그 형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매달려 있으면 배설 조절을 제대로 못합니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거죠. 로마인들은 이것 역시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형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사형수들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조롱했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대요. 사람 키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고 하죠. 그 정도가 사형수들에게 모욕을 주기에 딱 적합한 높이였다고 합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사형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게 한 거죠. 사람들은 일부러 형장에 들려서 사형수 얼굴에 다가가 대놓고 욕을 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지 신체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끔찍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죠. 특히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제국의 지식인들은 십자가형을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입에 언급하거나 기록하는 것도 꺼려했다고 해요. 키케로라는 정치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과 자유민에게 부적절하다. 우리는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신체적 죽음뿐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었고 완전한 실패와 상실,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많이들 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로마인들 기준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셨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 십자가를 길, 도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차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른 이 이야기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부정하고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명예를 중요시하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였을지 생각해 볼게요. 그들에게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명예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위였죠.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그 사람의 모든 명예는 없어지는 것이고 로마 사회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 당해서 죽은 사람에게는 장례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줄, 장례식을 할 자격도 없었다는 거죠. 보통 그들의 시체는 도시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 그리고 그중에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국의 가치 기준에서 보면 극도로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메시지였죠. 실제로 당시 로마 지식인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 강한 적대감과 노골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고 기독교를 극단적이고 제국에 해로운 이단 종교단체라고 생각했죠. 로마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십자가는 불편한 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는지 설명하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창조주신이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벌을 대신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헬라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합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본문에서 유대인은 이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자기 민족의 해방과 부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그 표적을 성취하는 인물이어야 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제국의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상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럽고 부정한 것이었죠. 당시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그 순간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공격의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 세상 기준으로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죠. 이 세상 학문과 철학,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편리와 쾌락을 제공하는 과학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도는 과거에 비해 더 어리석어졌고 더 불편해졌습니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당시 세상에서 중요시되었던 가치들은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심지어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비롭게도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여전히 세상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로 남아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은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제자들도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지 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그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자 그들은 변화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단지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들 역시 그 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포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기적까지 더해지면서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전한 이들은 화려한 언변이나 철학을 통해 그 도를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미련하고 단순하게 했죠. 그럼에도 그 십자가 도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 인간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쓰실 수 있고요. 오늘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세상에서는 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았다고 하죠. 바울도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공격할 때 이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이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말이죠. 십자가의 또 다른 신비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다다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알 수 있죠.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명확한 절차에 의해서 혹은 뭐 확실한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믿음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한 번만 체크하려고요.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우리 믿음은 그 어떤 세상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신비입니다. 세상의 기준,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분석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게 따르게 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합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예의 가치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물론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예,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돈이겠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돈의 가치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확실한 건 돈이든 명예든 그 가치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은 과거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공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의심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낮아지고 약해지고 어리석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수치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할 때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참 가치와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따름으로써 변하지 않는 가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